주님 계세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님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그러자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유다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오늘 강론은 평소보다 한 5분쯤 더 길 것 같습니다. 감안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성체 성혈 대축일인 오늘은 성체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2017년 초에 유학이라는 명을 받고 로마로 이동을 했습니다. 당장 그해 10월 달에 학교를 입학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입학 전까지는 뭐 이태리 어학원을 다니면서 말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마흔이라는 나이를 넘기고 간 유학이었고 또 모든 것이 낯설고 또 물설다 보니까 공부를 넘어서서 뭐 생활하는 것 자체도 심지어 어쩔 때는 숨 쉬는 것도 쉽지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마음은 힘들어도 뭐 시간만큼은 무심하게 꾸준히 흘러갔고 또 여름이 되어가지고 잠시 쉴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침 한국에서 휴가로 여행을 나온 신부님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 그분들과 함께 합류해가지고 이태리 남부를 여행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남부 여행 일정의 마지막 즈음에 란치아노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아주 그냥 시골 마을인데요. 그곳은 바로 성체와 성혈의 기적이 가장 극적으로 일어난 고장입니다. 그 성체와 성혈의 기적이 일어난 시간이 꽤 오래 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1200, 1300년 전, 그러니까 8세기 중에 어느 날 아침에 성 바실리오의 소속의 한 수사 신부님이 그곳에서 미사를 드리면서 종종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체 성사에 실제로 현존하시는가에 대한 의심을 종종 품고 살아갔는데 그런데 그날따라 그 신부가 막방과 포도주의 성 변화를 위한 축성을 끝낸 순간 그는 갑자기 성체가 살아있는 살로 변하고 성혈의 외양이 살아있는 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놀란 신부가 이 사실을 숨길 수가 없어서 미사에 참석한 교우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은 곧 뛰쳐나가서 이 소식을 란치아노 그 깡촌의 동네 전체와 인근 지방들에 알립니다. 당시에 그 시골 성당이 얼마나 초라했었는지는 당시 제대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 충분히 또 상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어디 지금으로 치면 어디 공사판에서나 굴러다니던 돌을 가져다가 제대로 쓴 게 아닐까 하는 모양새에 못생기고 아주 작은 돌이 제대 역할을 했던 성당입니다. 그 제대는 지금 란치아노 그 성당의 지하 기념관에 그대로 잘 보관되어 있고 가시면 언제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로마 인근을 보면 그 성체성혈이 일어났던 기적이 로마를 중심으로 이렇게 감싸고 있는 모양을 좀 볼 수가 있는데 그 로마 인근의 다른 성체성혈 기적의 장소들에서는 그 증거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거의 모든 곳에서 그 증거물들을 깊숙한 곳에 숨겨두고 1년에 한 번, 심지어는 기약도 없이 공개하지 않는 곳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치아누의 이 성당만큼은 성체와 정혈을 상시 공개하고 있고 제대에 상시적으로 모셔두고 있습니다. 공개하고 있고 순례객들이 가가지고 제대 위에 올라가서 그 옆에 막 손가락으로 V자를 그리고 사진을 찍어도 수사님들이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12세기가 훌쩍 지난 지금 살 모양으로 변한 성체는 불그스름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고 가까이서 보면 거의 유포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수정 성자간에 담겨있는 성혈은 다섯 개의 불규칙한 형상을 한 피덩어리, 선지 비슷합니다.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무게는 16.5g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들어서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난 다음에 그런 과학적인 검사에 대한 요구들이 있었던 모양이고 그래서 1971년에 교회는 공식적으로 과학적인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에 대해서요. 1574년 이래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곳에 관할 주교들이 몇 차례 인정을 했지만 이거는 기적이다라고 주교들이 인정한 적은 있습니다만 이제 뭐 과학이 발달한 다음에 처음으로 1971년에 뭐 그곳 지역인지 뭐 이태리 전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유명한 병원의 수석의사였던 오드와르도 리놀리라는 교수가 이 성당을 맡고 있던 이제 수도회가 바뀌었습니다. 프란치스코의 수사 신부들의 요청에 따라서 이 성체 성혈에 대한 최초의 과학적인 조사를 실시합니다. 교수는 교회 허락에 따라서 성체로부터 20mg 정도의 아주 작은 두 개의 샘플을 채취하고 성혈로부터는 318mg을 채취합니다. 그리고 교수는 거의 3개월에 걸쳐서 이 샘플들을 조사하고 1971년 3월 4일에 그 기적이 일어났던 성당에 많은 학자들과 교회 인사들과 교우들이 모여서 교수가 그 분석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설명과 함께 많은 사진과 문서들이 제시되었고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와 같습니다. 성체 기적의 피는 진짜 피고 살은 참으로 살이다. 그 살은 심장 근육이다. 그 살과 피는 인간의 살과 피이다. 피와 살의 혈액형은 동일한데 이것은 그 피와 살이 동일인 이로부터 왔을 가능성도 있지만 다른 말로 하면 혈액형이 같은 두 사람으로부터 왔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이 살이 인간의 심장으로부터 해부적으로 잘라온 것일 가능성은 전무하다. 어떻게 뗐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말이죠. 그 살과 피를 보존하기 위해서 화학적인 방부 조처를 취하는 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러므로 그 살과 피 안의 단백질과 무기물들이 대기와 미생물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부패되지 않고 보존되어 있는 것은 절대적으로 예외적인 현상이다가 결론이었습니다. 이 교수의 과학적인 조사는 이후에 여러 주요 의학 잡지들에 보고되게 되고 시간이 지나서 1973년에 이태리 의사이며 생물학자였던 요셉 비온디니라는 교수가 그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세계건강기구 WHO에 리놀리 교수의 검사를 다시금 제출합니다. WHO는 이 보고서의 특별한 중요성을 인식해서 일곱 나라의 전문가들로 하여금 이 교수의 분석 결과를 다시금 조사하도록 위임하고 당시의 기술들을 동원해서 15개월간의 500번의 연구 끝에 그 국제적인 과학위원회는 리놀리 교수의 결론들을 완전히 확인합니다. 그래서 유엔 산하의 그 과학자들은 란치아노의 성체는 유례없는 사례이며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현상이다라고 단정하게 됩니다. 신앙의 신비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은 어쩌면 놀라운 일은 아닐 겁니다. 이렇게 란치아노의 기적은 아주 오래전에 천년의 시간을 훌쩍 넘어서는 시간의 큰 간극을 가진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이 기적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과도 사실 멀지 않게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은 다른 성체의 기적을 통해서 다시 연결되어 있는데요. 96년 얼마 되지 않았죠. 96년 8월 26일 당시에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대교구의 보좌주교였던 호르에 마리오 베르골료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지금의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이름입니다. 그 교황님이 그 대교구의 보좌주교로 있을 때 교구 신부였던 알레안드로 페세트라는 신부에게서 기이한 보고를 받습니다. 감시를 모셔두었던 성체의 형상이 빵이 아니라 살과 피로 변했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베르골로 주교님은 교황님은 즉시 보고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조치합니다. 덕분에 여러 성체 성사의 기적 가운데서도 가장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가장 빨리 확보할 수 있었던 사건이 됩니다. 보고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페세트 신부가 1996년 8월 18일 부에노스아이레스 성모 마리아 성당에서 여느 때처럼 미사를 봉헌했는데요. 영성체가 끝날 무렵에 어떤 여성이 페세트 신부에게 성당 뒤쪽에 더럽혀진 성체가 바닥에 떨어져 있다고 알려줍니다. 이에 페세트 신부는 조심스럽게 성체를 물그릇에 옮겨 담아서 감실에 모십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분명 빵의 형상이었던 성체가 일주일 후에 감실을 열었을 때는 피로 뒤덮인 살 조각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베르골로 주교 교황님은 페세트 신부에게 사진으로 찍어둘 것을 지시하고 성체를 좀은 더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게 조치합니다. 후에 그 교구의 교구장이 된 교황님은 1999년 성체가 30개월 이상 상하지도 않고 변함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이제 과학적인 조사를 진행을 하십니다. 베르골로 대주교님은 뭐 좀 지혜롭게도 기적의 내용을 밝히질 않고 살로 변화된 성체 일부에서 표본을 채취해서 조사를 의뢰합니다. 당시 그 지역의 심장병 전문의이자 법의학자였던 프레드릭 주지브 박사라는 사람의 주도로 진행된 조사 결과 표본, 즉 성체는 난치아와 마찬가지로 심장 근육의 일부로 판명이 됩니다. 그리고 표본을 채취할 당시 그 심장의 주인이 살아있었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도 잘 모릅니다. 백혈구라는 게 살아있는 유기체 외부에서 죽기 때문이다라고 단서를 붙입니다. 그렇게 백혈구가 근육 조직에 침투한 것을 확인했는데 백혈구는 그렇게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을 마치 가슴을 심하게 구타당한 것처럼 아주 강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주지부 박사는 이 샘플의 출처가 나중에 어디인지 알게 되면서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라고 증언합니다. 기적위원회 측은 주지부 박사에게 백혈구라는 것이 물속에 보관된 인간 조직에서 나온 것이라면 얼마나 살아있을지를 물어봅니다. 주지부 박사는 몇 분 안에 사라졌을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처음에는 그 기적의 성체를 일반 물에 1개월 동안 보관했었고 다음으로는 증류수 용기에 3년간 보관했고 이후에 분석을 위해서 샘플을 채취했다고 주지부 박사에게 알립니다. 박사는 이 사실을 과학적으로 설명해내지 못합니다. 베르골로 대주교 교황님은 리카르도 카스타뇬 고메즈 박사를 통해서도 두 번째 조사를 의뢰하는데요. 이 조사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그 보고서와 이탈리아의 란치아노의 기적사건 보고서를 비교 연구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다시 샘플의 출처를 드러내지 않고 두 보고서의 과학적 영역만을 가지고 객관적인 조사를 의뢰합니다. 두 보고서를 비교한 전문가는 이 두 보고서가 동일한 사람에게서 얻은 샘플로서 실험한 결과이다라는 결론을 내려줍니다. 그들은 두 보고서의 샘플 모두 중동 지역에서 태어나서 살았던 한 남자, 그 특징은 혈액형이 AB 플러스이다라는 걸 밝혀냅니다. 두 번째 조사를 진행했던 리카르도 박사는 나중에 뭐 가톨릭 신자가 되었다는 후일담이 있습니다. 그렇게 부에노스아이레스 기적의 조사 결과는 1200년 전 이탈리아 란치아노에서 일어난 성체성사의 기적을 조사한 결과와 완전히 동일한 결과, 동일한 사람에서 나온 결과라는 그 의미를 얻죠. 이보다 비교적 최근에 2008년 폴란드의 소쿠카라는 지역에서도 성체성사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비와이스토크 교구의 대교구장 에드워드 오즈로프스키 대주교가 아르헨티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표본의 출처를 밝히지를 않고 서로 다른 두 전문가에게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표본은 살아있는 사람의 심장 근육 조직과 동일하고 매우 흥분한 상태거나 임종 직전의 상태였을 것이다 라는 같은 결론을 받았습니다. 또 조사에 참여했던 마리아 소바니의 호르토프스카라는 교수가 희한한 말을 하는데 자신이 조사한 심장 조직의 세포가 누룩 없이 만든 빵의 세포 구조와 완전히 동일했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란치아누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기적을 떠올리게 하는 결과입니다. 8세기 란치아누의 기적을 시작으로 해서 교회 안에서는 공식적으로 성체와 성혈이 살과 피로 변한 기적은 100건 정도 조사되고 공인되었습니다. 다른 기적들, 뭐 치유의 기적이나 발현 기적, 다른 기적들에 비하면 확실히 현저하게 적은 숫자이긴 합니다. 그런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오늘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최초로 일어났던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사건을 기리는 대축일입니다. 예수님의 성체 성혈 사건은 최후의 만찬 때에 준비된 빵을 당신의 살이라고 하시고 준비된 포도주를 당신의 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먹고 마시라고 하시면서 이 예식을 기억해서 중요한 말이죠. 기억해서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무리 제사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인간의 살과 피를 제사상에 올리는 경우는 없다라고 봐야죠. 성체 성혈 성사의 제정에 있어서 예수님은 또 한 번 파격을 보여주시고 인간의 전통을 존중하지 않으십니다. 존중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인간인 저의 표현이고 인간의 입장에서 존중하지 않은 느낌이 드는 것일 뿐이고 신적인 입장에서는 신의 지극한 배려였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상식과 신의 상식이 늘 같을 수는 없기 때문이죠. 이렇게 첫 번째 성체 성혈의 사건이 일어났던 최후의 만찬은 유다인들의 명절인 과월절 만찬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과월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무교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외국어가 우리에게 더 익숙한데 파스카라고 하죠. 우리에게 파스카는 이제 부활절로 통합니다. 과월절은 이스라엘이 구약에서 이집트를 탈출했던 그 사건을 기억하고 기리는 유다인들의 최대의 명절입니다. 구약의 과월절은 일단 탈출을 건너감을 의미하죠.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약속의 땅에서의 자유인으로서의 삶으로 넘어감을 의미합니다. 그 넘어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신약으로 와서 그 물리적인 넘어감에 영적인 넘어감이 복음적인 의미가 더 붙여지게 되었죠. 바로 죽음을 통해서 삶에서 부활로 넘어감을 의미하게 됩니다. 과월절에는 양을 제물로 바치고 그 고기를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에서 예수님은 과월절 제물로 짐승이 아니라 손수 당신 자신을 바치십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은 이런 파스카 제물과 예수님의 관계성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표현하면 인간을 제물로 사용한 겁니다. 인간 제물은 구약의 전통에서 결코 허락되지 않는 제물의 형태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자 했지만 하느님이 막으셨죠. 그래서 그리스도교가 아직 국교가 되기 전에 로마 제국 시대에는 성체성사의 이 기도문의 형태 때문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이 기도문의 형태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인육을 먹는 식인종으로 오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은 당신의 살뿐만 아니라 피도 먹으라고 내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의 전통에서 제물의 피라는 것은 생명의 영역이고 그래서 하느님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인간은 그 피를 먹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접촉해서도 안 되는 아주 지극히 신성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한 피를 심지어 다른 짐승도 아니라 인간의 피를 마시라고 예수님이 명령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최후의 만찬 때의 성체 성혈의 사건은 구약의 전통에 바탕을 두면서 동시에 그 구약의 전통을 극복하고 넘어서는 사건이 됩니다. 이렇게 구약의 금기사항을 넘어서 인간의 상식을 넘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아 모실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인간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생명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먹고 마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간의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느님의 살과 피. 하지만 살과 피라는 표현은 지극히 인간적인 표현이고 신적인 표현에 최대한 가깝게 하자면 신의 생명을 우리가 공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에서는 이러한 사건, 예수님 당신 자신이 당신을 제물로 바친 사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사제는 날마다 서서 같은 제물을 거듭 바치며 직무를 수행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결코 죄를 없애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시려고 한 번 제물을 바치시고 나서 영구히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한 번의 예물로 거룩해지는 이들을 영구히 완전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영원성이 구약의 제사와 복음에서의 제사의 성격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신적 영원성 때문에 제물이 인간이 되어도 또 그 제물의 피를 마셔도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겉보기에는 인간의 살과 피일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느님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런 복음의 사건은 구약의 제사의 성격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가? 구약에서는 어제 바친 제사와 오늘 바치는 제사 그리고 내일 바치는 제사가 전부 다른 제사입니다. 하지만 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제사는 어제 바친 미사가 오늘 바치는 미사가 그리고 내일 바치는 미사가 똑같은 것이 됩니다. 다른 제사를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반복하는 것이 미사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기억하는 것인데 그것을 구약의 전통에 따라 말한다면 제물을 제단에 바치는 과정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사건을 매일 기억하며 반복합니다. 그래서 어제의 미사와 오늘의 미사 그리고 내일의 미사가 다른 제사가 아니라 같은 제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오로지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 때문입니다. 작년 추석에 제사상에 올린 음식과 올해 추석 제사상에 올릴 음식은 다른 음식이고 그래서 다른 제사입니다. 하지만 작년 추석 때 위령미사와 올해 추석 때 위령미사는 다른 미사가 아니라 같은 미사가 됩니다. 같은 것을 반복하는 것이죠. 같은 날이 무한 반복되는 것과 같습니다. 물리적인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성체성결의 기적을 통해서 그 물리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미사 성제가 됩니다. 같은 제사가 매일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같은 것으로 반복될 수 있는 이유는 제물이 항상 같고 그 제물을 바치는 사제가 항상 같고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 제물과 그 사제가 매일 같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존재의 영원성 때문입니다. 그것이 영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영원하신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관에서는 예수님을 영원하신 대사제이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그런 영원성의 성체, 그렇게 영원하다면 성체를 한 번만 영하면 영원히 성체와 일치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물어야죠. 성체를 우리가 반복해서 영하는 것은 하느님의 영원성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우리 인간 육신의, 우리 인간 존재의 불완전성 때문입니다. 밥을 매일 먹어야 살아갈 수 있는 바로 이 육신의 불완전성 때문에 우리는 성체를 한 번 영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꾸준히 영하게 됩니다. 고해 성사를 꾸준하게 부른 이치와 똑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바치는 미사는 제물과 사제가 구분되지 않습니다. 제물이 사제이고 사제가 곧 제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미사의 제물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미사의 집전자가 됩니다. 집전자가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다는 것, 자신이 집전하는 제사에서 자신의 생명을 끊고 생명을 내어준다는 것은 그것보다 더 고귀한 제물은, 더 고귀한 제사는 존재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러한 동시적인 행위는 하느님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가능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제사는 단 한 번 바쳐짐으로써 완성되었고 우리가 바치는 매일 미사는 그 단 한 번의 제사를 반복함으로써 그것을 기억해야만 하는 예식이 됩니다. 매일 반복하는 것은 인간 기억의 유한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체 성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데 그냥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성체 안에서 그분의 현존을, 그분의 살아계심을, 그분의 존재하심을, 그렇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분이 있었다가 아니라 그분이 계시다로서 바로 내 옆에 계시다로서 현재로서 기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체 성혈의 기적을 통해서요. 그 기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살아가게 되는가? 바로 사랑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깨닫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 하나됨에 대해서 오늘 이 독서했던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사도가 아주 재미있게, 운치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는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우리 모두 한 빵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 옛날 초대교회 때는 미사 성제 때 큰 빵을 가지고 나누어 먹는 그것 때문에 빵이 하나라고 했지만 빵이 물리적으로 하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빵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서 나온 살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인 생명을 나눔으로써 그 하나 안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감동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감동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선물에 대해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하십니다. 결국 내 살과 내 피를 마신다는 것은 하느님의 사랑을 먹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마지막 날에 하느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느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궁극의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런 성체성사는 오로지 미사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도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일상의 수많은 작은 성체성사들이 여러분 일상에서도 매일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내가 가족을 위해서 준비한 정성스러운 밥상이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했던 그 모습이 이웃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나누었던 그 기억들이 그 모든 것이 성체성사가 되어가지고 우리는 그 성체성사를 미사성지 안에서 받아 모시고 일상에서 실천하면서 실현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체성사도 다른 모든 성사와 마찬가지로 결국 자신이 살아내어야 되는 그 살아냄 안에서 완성되는 성사가 됩니다. 이 신비스러운 성체성사의 사랑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그리스도인의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